오늘은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거꾸로 현실로 자꾸 피해 도망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좀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로 가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시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실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계속 현실을 주목하다 보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호주머니를 자꾸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이야기들을 쭉 돌이켜보면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주의의 모습 특별히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믿음으로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와 언약으로 그를 빚어가셨던 이 스토리들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현실에 갇힌 우리의 모습들을 또 한번 조명하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15장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14장을 나눴는데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서 롯을 구해왔지만 롯은 아마도 소돔 땅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그 연합군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일어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저 공격하고 전쟁을 치르고 와서 오히려 저 연합군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현실에 사로잡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저 연합군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발 좀 현실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막 뒤적거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보호하셨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 치르고 얼마나 군사력을 잘 갖췄으며 내가 방패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이심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전쟁에서 너가 아무런 전리품을 취하지 못할지였을지라도 내가 너의 유일한 상급이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큰 상급이다. 거기서 무엇을 안 취해도 된다. 내가 큰 상급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면 좀 차분하게 그 믿음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데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한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마치 자녀를 향하여서 따뜻한 부모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자녀가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막 한탄하면서 오히려 심정을 토로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따스하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현실에 갇혀서 자녀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듯 그러면 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 관례대로 그 관례에 따르면 자식이 없을 경우엔 자신의 종을 입양하여서 그 상속을 할 수 있었던 이 절차들을 기억하면서 내 종 엘리에셀이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은근슬쩍 이 현실을 주목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주시려고요? 표징을 좀 보여줘 보세요. 내 현실은 이런데요. 그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계속해서 한탄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약속을 주셔서 떠나게 하셨고 13장에 분명히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그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씨를 주시긴커녕 아무것도 안 주셨다는 것을 현실에 사로잡혀서 막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주님 너무도 신실하세요. 4절 말씀 또 약속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 자꾸 현실로 이 모든 것들을 너가 자로 재가지고 이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데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도 가슴 뛰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가 약속했잖아.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자손이 이어질 거라니까. 왜 자꾸 현실의 문제를 주목하는 거야? 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하면서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자꾸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우리 주님은 차분하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현실에 자꾸 주목하며 나아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너무 친절하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시청각 자루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저 하늘을 봐봐.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확인시켜주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이에요. 약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사실 여기서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 끄덕이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그가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야기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무게 중심이 뒤에가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칭의의 개념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7절부터 12절까지 땅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재차 강조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이죠. 너를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또 8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요. 아까 2절에서 봤던 것처럼 또 표징을 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언약의 과정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동물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퍼포먼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당사자 두 명이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길 시에 이 찢어진, 이 쪼개진 동물처럼 이 언약을 어긴 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약속을 계속해서 주세요. 내가 4대를 거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횃불이 그것을 지나가는 일들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언약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스스로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친히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시고 또 동시에 이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너가 파기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리딩 지저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우리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쪼개진 동물처럼 자신을 찢으사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부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난 이 횃불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한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믿음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쪼개진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